문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온전히 고치시고 풍랑이 이르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 들린 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직접 먼 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지금 집 안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정말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집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네 사람이 큰 결심을 합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집의 지붕으로 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그 지붕에서 밑으로 내렸던 거죠.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가 거실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집 지붕에다가 집 구멍을 내고 거기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얼마나 참 무례한 일이고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화가 나는 행동 아니겠어요? 금전적인 손실을 분명 또 끼친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다소 무모한 이러한 결정을 했었던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을 각오와 결심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마인셋,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아니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 나올 수도 없어서 침상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는 결코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남의 지붕에 이렇게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릴 정도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 앞에만 이 사람 데리고 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사실 보시기보다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강한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함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안심해라. 너 죄가 용서받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주목해보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들려주지 않으셨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지금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죄사함이나 받으려고 지금 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으려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비싼 소 한 마리 하나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되지 무엇하러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남의 집 그 욕먹을 각오하고 지붕을 뚫었겠습니까? 예수님 죄사함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셔야죠. 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제 영혼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매 순간이 너무 괴롭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두통이고 골치 아프고 마음이 정말 울적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 잘못 들으셨나? 이거 내가 구한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구할 때에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자녀가 구할 때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삶에 닥쳐있는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최우선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인생의 다양한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우리가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들 또 개인의 어떠한 진로와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과 고민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안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산적되어 있는 그 모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 셔츠 입을 때, 옷 입을 때 첫 번째 단추 잘못 잠그면 나머지는 잠궈도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이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야만 비로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너 먼저 요 죄를 좀 해결하고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거 자동차 기어가 잘못 들어간 것처럼 아니 지금 내가 기도의 기어가 잘못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내 상황의 필요와 내 어떤 문제의 어떠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더 본질적이고 나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선한 예수님의 목적을 알리가 없었던 이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 권한, 그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완전 이거 진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저렇게 불손한 사람이 어딨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런 불만을 갖고 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막 마음 같아서는 돌이라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선지자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너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죄라는 게 사실 눈으로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누워있으면 이게 안 됐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사실 이야기하기 쉬운 것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이제 쉬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 병 고칠 건데 더 어려운 일을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그것이 있으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저는 사실 이 6절을요 그냥 막 넘어가고 싶은 구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교회에 빵 먹으러 오는 사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그냥 한인들이 그리워가지고 이민사회가 너무 외로워서 그냥 교제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인생의 어떤 막 목적을 뭐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서 뭔가 좀 신을 좀 의지하고 싶어서 초월자를 좀 의지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막 정말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막 의지하고 싶어서 그냥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안정들, 어떠한 좀 정서적인 어떤 평안함들도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 문을 두드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즉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이 저주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고치세요. 무엇으로 치료하십니까? 아주 값비싼 약을 주님이 발라주셨어요? 아니면 아주 비싼 침을 놓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계세요. 병만 나았으면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중풍병자가 평생도록 이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삶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라 그러잖아요. 팔자. 야,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고통당하다 죽어야 되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고 정말 내 삶의 저주처럼 여겨지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침상을 벗어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팔자 운명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정해진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맨날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자녀들 막 그 잠 깨워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욕설하고 집에서 물건 던지는 막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도 이런 아버지를 만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애를 낳고 어느 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힘들어서 술 먹고 돌아왔더니 아내한테 주먹질하고 있고 또 자식들한테 발길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침상을 발견한 거죠. 야, 나는 이게 우리 가문의 저주인가 보다. 내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생각해놓은 우리만의 침상이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상황과 문제가 있습니까? 네,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문제와 우리의 침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너무 짧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어떠한 침상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돌아갈 때는요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누워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그 침상에 누워서 갈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야, 이거 남의 집 지붕이지만 이걸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능력을 보았던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이 단잠을 깨워서 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곧 지붕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달콤한 잠의 자리,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불 밖에 나오기도 참 그것도 큰 유혹이잖아요. 아, 오늘 새벽 예배 갈까, 그냥 잠잘까, 알람 그냥 꺼버릴까, 나올까 막 그러잖아요. 왜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정말 지붕을 뚫고 나온 것과 같아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나 홀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참 잘 나오셨어요. 이 새벽 미명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중풍병자 들렸던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온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시작돼요. 근데 제가 새벽에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이 9절에 나오는 이 세리 마태는요 당시로 말하면 세리는 정말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9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의 가장 큰 핵심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 지붕을 뚫고 단잠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어떤 어려움들을 막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병원에 가서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필요한 거는 항암 치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항암 치료는 받지 않고 그냥 짐에 가서 맨날 그 무거운 거 들면서 이렇게 운동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운동하는 게 좋지만 본질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영적인 암과 같은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살아도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암덩어리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의사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이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만 교제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13절에 이 말씀하세요. 13절을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특별히 마지막 대목이에요. 나는 완벽한 사람, 흠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바로 너희가 볼 때도 아, 저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다. 야, 저런 사람이 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정말 변화될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늘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이 남아있어. 야, 이건 나는 참 이 죄의 소용돌이에 자꾸 빠져가는구나. 나 스스로를 보면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어떤 침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미 새벽에 오신 것 자체가 지붕을 뚫고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어떠한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신앙은 perfection이 아니에요. direction입니다. 완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을 위해 주님은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침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상은 컴컴하고 새벽이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새벽 미명에 단잠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스스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 마치 중풍병에 들린 그 사람이 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 침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아래로 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침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 다시 싸매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행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되지 못했던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 있다면 먼저 그 영혼의 암덩어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